아스트라제네카이어 화이자 백신도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토요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일부 클럽들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장사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실태를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뒤 버젓이 거리에 나왔다 붙잡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3월부터 석 달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실탄을 쏘면서 10대 소년 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파가 휘몰아친 미국 텍사스가 이제는 물과 전기 부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동파됐고 전기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백신 접종이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금요일 요양병원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몇 시간 전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맞기로 한 화이자 백신 역시 금요일에 도착해서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는 접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백신 시간표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인 26일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2회씩 모두 5만 8,500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입소자들에게 접종됩니다. 국내 코로나가 발병한 지 400여일 만에 면역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접종 대상자 36만여 명 중 약 94%는 이미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와 만나 백신 접종을 위한 막바지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접종 계획과 의료계 건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는 현장 혼란이 크지 않게 일관된 지시와 인력 부족,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 차례는 또 우리 가족 차례는 언제쯤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4인 가족을 예로 들어서 강현석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모와 부부, 딸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노모는 75세, 부부는 각각 40세, 딸은 10살 된 가정입니다. 이 중 75세 노모가 상황에 따라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있다면 2월, 가족과 살고 있다면 5월쯤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40살 동갑내기 부부인데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의사입니다. 남편은 일반 성인으로 분류돼 3분기인 오는 7월쯤 사전 예약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아내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로 분류돼 남편보다 넉 달 빠른 3월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10살 된 딸은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종 시차가 상당한 만큼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바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위험도는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순번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난 뒤인 11월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접종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립니다.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정말 모두가 오래 기다려온 백신인데요. 의사협회가 연일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의협이 또 한 번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주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저희와의 통화에서도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걸 하라마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를 박탈하자는 법을 두고 다른 것도 아닌 백신을 볼모 삼았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국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돕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기본 근무에 더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봉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윤리 지침은 의사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 면허관리 제도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스스로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의사 면허 관리에 큰 어떤 공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의사 면허 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징계권을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 열릴 국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총파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진료 업무도 못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어떤 진료 지원이나 백신 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미 국민 절반 가까이가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 상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봉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서서히 봉쇄를 풀고 쇼핑몰과 체육관 같은 여러 시설들 문을 다시 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는 써야 하고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백신 맞아야 받는 그린패스가 있어야지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벌써 두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민 930만 명 중 49%가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260만 명으로 국민의 31%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발열과 호흡 문제 예방률은 98%, 입원 및 사망 예방률은 98.9%입니다.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이자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그린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체육관, 문화행사,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아 그린패스가 없는 경우 문화체육시설 이용은 계속 제한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아이슬란드를 포함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그린패스와 유사한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오늘도 4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역시 새로운 집단 감염은 터져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교회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거리 두기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역학조사 기간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카드 결제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전송해 현재 이틀 정도 걸리는 과정을 자동화시켜 10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보 취득과 분석 작업이 단 10분 만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 용량도 현재 1,000명 수준인 것을 10만 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에 가까워졌습니다. 곳곳에서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을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향후 방역 전략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인 어제 오늘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TBC 여도연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야기가 벌써부터 또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장사한 강남 클럽들이 어제 새벽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 저희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오늘 밤도 영업은 하겠다고 합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빈자리는커녕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거나 다른 곳에 합석하러 간 듯 술병만 놓인 빈 탁자도 보입니다. 클럽 영업이 절정을 이루는 늦은 밤 같지만 사실은 새벽반 손님들입니다. 시간 제한에 타격을 받은 클럽들이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을 받은 겁니다. 두 달 만에 클럽 영업이 다시 시작됐지만 거리 유지를 위해 8제곱미터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춤을 추는 행위나 1인끼리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부킹이나 헌팅도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클럽을 찾은 젊은이들이 많았고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어제 새벽 6시부터 강남 클럽을 기습 단속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클럽은 과태료 150만 원과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오늘 밤에도 영업을 합니다.
왜 영업해요 오늘?
행정 절차상 내일에야 집합금지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 계속 부비부비 되고 마스크 안 쓰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테이블 간에 합석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 계속 반복할 건데.
경찰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거나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한 일반 음식점 3곳도 적발해 관계자와 손님 53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뒤집힌 홍게잡이 배에서 선원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건 배 안에 만들어진 에어포켓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원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선원 4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해경 잠수사가 사고 난 선박에 바짝 다가갑니다. 그물을 치우자 사람 모습이 나타납니다. 잠수사 2명이 생존자의 양손을 각각 잡고 물 위로 헤엄쳐 오릅니다. 부축을 받아 힘겹게 구조선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한국인 선원 A씨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40시간 만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50분쯤 조업 중이던 배가 거센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선장 1명과 선원 5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제 배에 공기주머니를 설치했고 바람이 잦아든 오늘 잠수사를 투입해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배가 전복되기 전 창고에 몸을 숨겼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 선반에 앉아 바닷물을 피했고 그 안에 형성된 에어포켓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저체온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오후 들어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원 한 명을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버젓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붙잡힌 사건. 이번 달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요즘 마약 범죄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경찰에서 나오면서 3회부터 석 달간 특별 단속까지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실태를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의 한 길가에서 비틀거린 소방공무원, 강남 편의점에서 횡설수설한 손님, 강남 차도에서 배회하는 사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이번 달에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다가 마약을 했던 사람들은 숙박업소나 숨어서 은밀한 공간에서 해왔다면 젊은 아이들은 경계심들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퀵서비스나 택시로 마약을 운반하려다 이상한 낌새를 챈 기사들의 신고로 검거된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는 이미 지나간 말이 됐다고 하지만 이젠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거래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의 유통이 크게 늘었습니다. 마약 던지기 등 이른바 비대면 거래 수법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20대와 최초 투약자가 폭증한 것도 이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경찰청은 마약 투약자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큰 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덕유산 리조트 안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한밤중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강원도 정선의 산불은 18시간 동안 축구장 16개 규모의 나무들을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5층짜리 호텔 지붕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89명은 호텔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호텔 지붕과 발코니가 나무로 지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을 타고 옥상 부분을 통해서 좌측으로 연속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객실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탄 호텔은 과거 팝스타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가 묵었던 곳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불 특수진화 대원들이 낙엽과 풀에 붙은 불을 흙으로 덮어끕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인력 400여 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자 헬기 14대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18시간 만인 오전 9시 40분쯤에야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이번 불로 축구장 16개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 쏜 총에 10대 소년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곳곳에 탄피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쿠데타에 항의하던 시위대와 부딪힌 겁니다. 군경은 쇠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실탄까지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소년 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숨진 10대 소년은 14살로 조선소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왔다가 목숨을 잃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실탄을 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도 20대 여성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에서도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행위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만달레이에서 자행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최악의 겨울 폭풍에 휩쓸고 지나간 미국 남부 텍사스 주가 이제는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전과 동파로 상수도 시설 상당수가 피해를 봤기 때문인데요. 주민에겐 1,80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도 날아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생수를 나눠주는 대형 주차장은 금세 장사진을 잃었습니다.
No water. It's real bad. And I have a seven-year-old. And it's like, it's tough.
물 부족으로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불이 난 아파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I haven't been able to go to work all week long. And now everything that we have in there is gone.
현재 텍사스 주민의 절반가량인 1,500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과 동파 사고가 일어나 상수도 시설 1,200곳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거액의 전기요금도 내야 할 판입니다.
Almost $17,000.
You heard him right.
$17,000.
평소 몇십만 원 하던 전기료가 불과 닷새 만에 1,800만 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변동 요금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터무니없이 치솟았습니다. 아우성이 빗발치자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에 대해 중대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안에 텍사스 현지를 방문하려 했지만 복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만 한두 살짜리 아이들이 낮잠을 안 잔다는 등의 이유로 이불로 덮고 폭행한 교사 두 명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학대를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30대 주민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6살 A씨는 경비원의 이마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찍고 소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피해 경비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경과 모자,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두 명이 백신 접종 장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직 백신 맞을 차례가 아닌 30대와 40대 여성이 할머니처럼 분장하고 백신을 맞으려다 들킨 겁니다. 이 여성들은 생년월일을 조작해 이미 1차 접종을 받았고 이번에 2차 접종을 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주택가에 비행기 엔진 덮개가 조각나 흩어져 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그 파편이 주택가까지 날아든 겁니다. 기체 파편으로 주택가 지붕과 자동차들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이 오늘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남매로 부르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온 두 여권 후보. 오늘 당 후보자 경선대회에서는 상대 공약을 저격해가며 경쟁 구도를 뚜렷이 했는데요. 또 사실상 예선과 경선 두 차례 투표를 앞둔 야권 후보들은 시민들은 만나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당 경선을 닷새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온라인 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뒤쫓고 있는 우상호 후보가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시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승부했으면 합니다. 서민 주거 대책이 민주당의 답이다.
박 후보는 본인 정책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21번 도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서울의 큰 걸음입니다. 21번 도시 안에 우리가 걸어서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게 되면 탄소 배출이 줍니다.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 곳곳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학부모들을 만나고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우수학군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스타트업 거리에서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 창업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성북구 노후 주거 현장을 찾아 공공재개발에 대한 시민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1호가 될 순 없어 물음표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떤 1호입니까?
네, 백신 1호 접종 대상자를 두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면서 이 1호 접종자로 대통령을 그리고 2호 접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해당 관료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1호 접종자는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1호 접종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1호 접종자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 등이 먼저 맞는 게 맞다는 걸 이 전제로 하면서도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뭐 저는 뭐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오히려 특혜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지난해 12월 21일 이 당선자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1호는 아니었고요. 네. 접종 일주일 만에 대신 공개적으로 이 백신을 맞은 겁니다. 대통령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 얀센 백신을 처음으로 맞은 겁니다.
네, 뭐 대통령이 1호 접종자인 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백신을 너무 불안해서 못 맞겠다는 사람이 맞으면 많으면 뭐 불신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90% 넘는 사람은 맞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93% 넘게 1차 접종 대상자 중에서 93%가 넘게 접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 1호 접종자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네, 클럽하우스 최근에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얘기인데요.
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 음성 채팅방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 기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존 가입자가 초대를 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는 초대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요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정 기자는 들어가 봤나요?
네, 저도 이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을 하자마자 다양한 정치인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써니박, 이 박영선 전 장관인데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렇게 가입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유나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는 아니지만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한 뒤에 본인의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면 뭐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우선 이렇게 친구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관심사를 검색을 해서 그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 음성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관심사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앱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뭐 문자로 서로 채팅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채팅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로 계속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사에 네. 대해서
예, 실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정치인들이 여길 많이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예의 있는 반말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본 이후에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런 방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반말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이 방에 들어가 본 뒤에 이 방에 중독되고 있다라는 글을 오늘 올렸는데 이 아무래도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 대화가 저장이 되거나 또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에 글을 써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소통 창구로 사용하기 딱 좋겠네요. 네. 근데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지자들과만 소통을 하면서 이 비슷한 생각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재밌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또 여기서마저 진지하면 이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정문 기자도 이 클럽하우스에서 정치인 대화방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없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정문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창원 20도 등으로 일부 남부 지방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